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차 정상회담이 1월 아니면 2월에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협상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은 어제 미 소식통을 인용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 보호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면 터키 경제를 파탄 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오래전에 해야 했을 시리아 철군을 시작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금 남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잔당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한다면 터키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20마일의 안전지대를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르드족이 터키를 자극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11.3% 증가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7%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보다 17% 늘어난 3,23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는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리 쿠이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외 여건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 요인이 많다면서 세계 경제 하락세 속에서 중국의 무역과 투자도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지난해 가을 국방부에 이란에 대한 타격 옵션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어제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해 9월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란과 연계된 무장반군의 박격포 공격을 당한 이후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같은 지시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했으며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는 NSC의 요청에 따라 이란에 대한 타격 옵션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사 옵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중국이 올해 연말 또다시 다른 달 탐사선 창호 5호를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국가항천국의 우엔화 부국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달 탐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올해 말 발사 예정인 창호 5호는 달 표면에서 표본을 수집해 지구로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창호 5호가 2kg의 표본을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를 성공하면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달에서 표본을 가져오는 나라가 됩니다. 이란 테헤란 외곽에서 이란군 소속 보잉 707 화물기가 오늘 악천후 속에서 추락해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군 관계자는 당시 화물기에는 모두 16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승조원 1명만 생존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현재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만이 한반도에 실제하는 위협이며 비핵화 개념의 미국의 핵우산 제거 포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the U.S.'s threat? The nuclear umbrellas, they are not...
미국의 전문가들은 2차 미북 회담 개최 전에 비핵화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새벽부터 낮까지 눈 내리는 곳 있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동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13일 CBS 방송 Face the Nation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 아니면 2월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협상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와 일본 언론 등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13일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의 쇼트리스트가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이들 두 국가가 모두 장소 제공을 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역량도 있다고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1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북한은 이 제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이날 인터넷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을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2월 셋째 주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하노이, 방콕, 미국 하와이에 사전 답사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머잖아 열릴 것임을 시사하는 징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측의 회담 장소와 일정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미 날짜가 확정됐다. 이런 보도가 남았죠?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2월 중순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네.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만큼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난주에 정상회담 발표 머지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과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그런 말을 했는데요.
네.
일본 언론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배경을 엿보게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로 응답했고요.
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친서를 보내면서 회담 시기와 장소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긍정적 답변을 전제로 정상회담 발표가 머지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시기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 발언도 있었죠.
맞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추론 이상의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북 간 고위급 회담이 먼저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고위급 회담은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협상 파트너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뉴욕으로 초청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김 부위원장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지난 10월 초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석 달여 만에 만나게 됩니다.
네. 자,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2차 정상회담 발표도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초에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과의 뉴욕 회담을 취소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에 뉴욕에 이어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핵심 관심사,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건 제재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입장차 때문인데요.
네.
이 문제에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주말 언론 인터뷰에서 미 국민의 안전을 미북 대화의 핵심 목표로 꼽으면서
네.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대 위협으로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꽂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ICBM을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서 ICBM 외에 영변 핵시설 폐기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협상 용의를 밝혔는지 또 미국이 검토 중인 상응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나 인도주의 지원을 거론하지만 북한이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측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상응 조치를 둘러싼 입장차 때문에 고위급 회담 개최가 무산되고 결국 정상회담이 미뤄지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네네.
그보다는 정상회담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북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 개최에 확실한 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개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만이 한반도에 실재하는 위협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개념에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의 타무달 상원 외교위원은 최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정의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곳에서 미국의 위협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What is the U.S.'s threat? The nuclear umbrella is there not for us, but for other countries like Japan.
우달 의원은 10일 북한과 북한의 비핵화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논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면 미국에게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비핵화정이라는 겁니다. 우다르 의원은 미국의 해구사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라면서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한국도 이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에 걸친 비핵화는 그 지역에서 미국의 해구산 제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to me means that North Korea must first disclose all of its facilities, equipment, material resources related to
북한이 먼저 핵무기 관련 시설과 장비, 물질, 그리고 재원을 모두 밝힌 뒤 이런 핵무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비핵화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주장했을 때도 미 상원 의원들은 한반도 유일한 위협은 북핵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상하원 군사위원들은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면서 주한미군과 영내 미국의 해구사는 북한과 타협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군사위원은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ould never trade those illegally deployed nuclear missiles.
또 미국의 해구사는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해 미국이 해구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북한은 비핵화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무의미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초 중국 방문 이후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전에 비핵화 정의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북한 비핵화에 북한이 정말로 동의하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FFVD를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계속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딘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 단계의 핵심 문제는 비핵화 정의에 대한 미국과 북한 양측의 근본적 인식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key problems we are facing is a fundamental disagreement between what the very term denuclearization means.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영내 미군 철수라는 의미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챙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마저도 미국과 의제가 일치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미한 간 조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신년 회견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싱가포르 선언에 담은 것부터 실수였다는 지적도 다시 나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VOA 인터뷰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President Trump can make it clear what he means by denuclearization and get some agreement with Kim about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서 그 대가로는 어떤 것이 적당할지 등을 김정은과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2000년대 영변 핵시설 사찰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올리 하이노넨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고문은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이제는 훨씬 세부적인 조건들을 놓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not have material suitable for nuclear weapons and they probably should not have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in
북한의 핵 개발 시설과 핵 무기 재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등을 모두 없애야 북한이 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 분열 물질을 만들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용어와 원칙의 정립 없이 미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은 오로지 북한에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며 협상 진전을 위해 기초 의제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자신들이 북한 특수대원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극우 논객을 집단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런 허위 사실을 날조할 것이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북한의 독재 타파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13일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구 농객으로 불리는 지만원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가 자신들을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여군 출신인 김정아 통일맘 연합회 대표입니다.
이것이 너무 황당한 사실인 걸 계속 퍼나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 주장에 지금 동조하는 분들이 지금 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인격살인이기 전에 정말 탈북민 인생을 정말 농락하는 진짜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1976년생으로 광주운동 당시 만 4살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광주에 왔다는 증거 자체가 없는데도 지 씨가 같은 주장을 반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에 초등학생이었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지 씨의 주장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는 77년부터 89년 사이에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10년간 정치범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뭐 광주로 파견돼가지고 이렇게 간첩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저를 지금 조사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저를 이제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지만은 박사가 뭐 애국자라고 이제 불려지긴 하지만 저는 약간 정신이 좀 나간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탈북민 15명은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명단엔 지난 2010년에 사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600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해 폭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얼굴 지문 기법을 통해 증거를 찾아냈다며 한국에 사는 탈북민 50여 명도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민 주도로 신군부의 계엄령과 무력 진압에 맞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펼친 운동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에 따르면 당시 군부의 진압으로 606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바른미래당의 북한인권운동가 출신 하태경 의원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지 씨 때문에 탈북민들이 인격 말살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지만원 대표는 정말 탈북자, 우리 탈북자들 어렵게 자유와 희망을 찾아서 내려온 분들을 인격 살인하고 있고요.
하 의원은 지 씨의 주장은 한국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하지만 13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 의원을 빨갱이로 지칭하며 탈북 광수들이 트로이 목마라는 그간의 짐작을 사실로 증명시켜 주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5.18 때 북한 특수부대로 광주에 투입된 이른바 광수인지 전문적인 얼굴 분석 기법에 의해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 씨는 앞서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탈북 광수들이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에 먹고 살려고 왔어요. 자유 찾아왔어요. 정치하려고 왔어요. 정치하러 온 거예요. 5.18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응? 그 키를 주고 있는 지만원을 제거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빨갱이들 아니에요?
비어있는 탈북민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지 씨 측은 이날 시위 집회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 씨와 측근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 중 한 명으로 지 씨를 검토했다가 배제하자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광주 민주화운동 때 발생한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한 뒤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들은 지 씨의 거짓 주장 때문에 북한 인권운동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아 대표입니다.
지금 그 명단에 있는 그 사람들은 북한이 테러 명단으로 지적했거나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해서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게 한 가장 주요 활동의 중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만원 이분의 주장 누구를 돕자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것입니까?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지 씨의 주장이 북한 인권운동과 관계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9년도에 국립대를 해가지고 80년도에 제가 북한군 상등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우주에 내려온 일도 없고 제가 입대해서 1년 만에 또 내려올 수도 없고 그때 병종 자체가 제가 포병이었습니다. 그 포를 가지고 강우주에 가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아주 그 히스테리적인 그런 발작이 아니면 북한 인권 활동에 저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 같습니다. 네, 당장 이런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광주 민주화운동은 독재에 대항한 시민들의 항거운동이었다며 탈북민들을 광수로 매도할 게 아니라 광주의 정신을 북한에 전하도록 한국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광주 민주화운동을 제가 목격을 하지 못했지만 북한 당국이 엄청나게 선전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네 일처럼.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희 또래 많은 친구들은 아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일, 현재 김정은에 이어지는 그 독재에 맞서서 응? 그 광주 민주화 정신이 북한에도 우리가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응? 바로 그 민주화 정신을 북한에 우리가 옮겨놔야 되겠죠. 응?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박 4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의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정상회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은 엿새 뒤인 7일 중국행 특별열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중절모 차림의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평양역에서 당정군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부인 리설주 씨와 함께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시었습니다.
이날 밤 북중 접경도시인 단둥을 통과한 특별열차는 8일 오전 11시께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탄 벤츠 승용차는 공안의 호위를 받으며 중국의 국빈 숙소인 다오이타이 조호대로 이동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후 4시 30분께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은 1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에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책임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당 국제부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습니다. 이틀 뒤인 10일 중국의 관영TV는 정상회담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뭔가 발언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 적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시진핑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김 위원장을 위한 환영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께 시작된 만찬은 10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10일 중국과 북한은 4차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과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북한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다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식품피용 동지는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 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방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의 4차 중국 방문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9일 오후 베이징역을 출발해 10일 오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국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중국 방문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께 정상회담과 관련된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미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makes sense for Kim to want to continue to consult face to face with the Chinese president.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3월과 5월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정상회담 뒤인 6월에도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여차하면 북한 카드를 쓸 수 있음을 미국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번 방중은 북한 문제가 미국에 의해 좌우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중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partly the fact that the Chinese don't want the North Korea.
이번 방중을 미중 핵협상 결렬에 대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세기를 모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확실히 해둠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이 깨질 경우에 대비했을 수 있다고 미 동부 펜실바니아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들릴 교수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제재 해제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비핵화 문제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6년부터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고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은 대북 송유관 꼭지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원유와 휘발유 등이 850만 배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5를 통해 원유 공급을 400만 배럴, 그리고 휘발유, 디젤유 등을 50만 배럴로 묶었습니다. 필요한 기름의 50%밖에 들여올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 기름값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에너지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외벌이 수단인 광물 수출도 차단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중국은 2017년 2월을 기해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석탄과 의류, 인가공 등이 중단되면서 북중 수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기간 중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12분의 1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재를 풀기 힘들면 석탄 수출이나 국경지대 밀수 단속을 눈감아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김정은 hit very hard on the demand that the U.S.
북중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됐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다자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계는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당초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종전 선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중국을 끌어들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면을 조성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안개 속 교착 국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북중 정상회담에 이은 미북 고위급 회담과 2차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순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VOA
워싱턴.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면 터키 경제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터키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난해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2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연방 공무원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망가진 국경으로 인한 피해가 셧다운 피해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터키가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하면 터키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래전에 해야 했을 시리아 철군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남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영토를 여러 방면에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만일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면 터키 경제를 파탄 내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어서 한 32km 길이의 안전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보호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하게 천명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쓴 또 하나의 트위터에요. 마찬가지로 쿠르드족이 터키를 도발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는 미국 정부의 대IS 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며 미국 또한 수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는 미군을 집으로 데려올 때라면서 끝없는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터키 정부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브라힘 칼른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트위터에요. 이 터키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터키는 미국 정부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존중하길 바라며 그것이 테러 세력의 선전 그늘에 가려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테러 조직 명단에 올라가 있는 PKK, 쿠르드 노동자당과 그리고 그 분파인 시리아 내 쿠르드 정치 세력, 민주동맹당 PYD, 그리고 쿠르드 민병 조직인 YPG, 쿠르드 인민수비대를 시리아 쿠르드족과 동일시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네네. 주장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현재 쿠르드 민병대를 테러 조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 조직인 이 YPG는요, 미군과 함께 최전선에서 IS 격퇴전을 수행했는데요. 하지만 터키는 이 YPG를 자국 내 분리주의 테러 집단인 PKK, 쿠르드 노동자당의 분파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전격 발표한 후에 터키가 즉각 YPG가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 동북부 지역으로 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미군이 철수하면 터키군과 YPG의 충돌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또 미국이 그동안 함께 전장에서 싸워온 쿠르드족을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IS 격퇴전에 앞장섰던 쿠르드족이 위기에 몰리자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6일 이스라엘 방문 중에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의 조건으로 쿠르드 민병대의 안전 확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터키 측은 물러서지 않는 모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브라힘 칼른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트위터에요. 터키는 쿠르드족이 아니라 테러분자들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모든 테러분자들의 위협에 대항해 쿠르드족과 시리아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IS와 PKK, YPG는 다르지 않다면서 터키는 이들 모두와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이 이스라엘 방문에 이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터키를 갔는데요. 하지만 면담을 거부당했습니다.
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과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예, 볼튼 보좌관의 조건부 철군 발언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거라면서 면담을 거부했는데요.
네.
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강력한 공격 의사를 재확인한 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그 시리아 정부와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쿠르드족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시리아 외무부가 밝혔는데요.
네.
아이만 수산 시리아 외무부 차관보가 13일 시리아 정부는 더 활발히 대화를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터키의 군사적 위협에 몰린 쿠르드족이 이란, 러시아를 등에 업은 시리아 정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면서 시리아 내전의 해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쿠르드족 보호 문제로 미국과 터키 관계가 또다시 악화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터키가 지난해 8월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 구금 문제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당시 터키도 미국산 자동차, 주류 등의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경제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결국 터키 측이 브런슨 목사를 전격 석방했고요. 미국도 제재를 해제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일단 봉합된 상황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불거졌던 지난해 중국의 교역 성적표가 나왔군요.
네,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중국 해관총서, 그러니까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보다 11.3% 증가했고요.
네.
무역 흑자는 전년보다 17% 늘어나서 약 3,23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2006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불과 0.7% 느는 데 그쳤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 현상이 뭐 여전히 심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적자는 오히려 늘어난 셈인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호조와 중국 경제 둔화 때문에 미국 내 수입 수요는 늘고 중국의 수요는 줄면서 무역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중국의 세계 무역 성적표도 나와 있습니까?
예, 이 2018년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가 2013년 이래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약 3,520억 달러로 전년보다 16%가량 감소했습니다.
네.
한편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0% 늘어서 2조 4,80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입 역시 16% 가까이 늘어서 2조 1,400만 달러 선이었습니다.
네. 수출비 늘긴 했지만 전체적인 중국 성적표는 뭐 썩 좋은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12월 수출과 수입 규모가 시장 예상보다 대폭 급감하면서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해관총서는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2년 만에 가장 감소폭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벗어나는 건데요.
네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12월 수출 폭이 3% 정도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2월의 수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수입 역시 7.6%나 줄어서 2016년 7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예.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상호 보복 관세를 물렸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고요. 중국 경기가 하방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요가 줄어든 요인도 꼽히고 있습니다.
네.
중국 해관총수의 리쿠이원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에게요, 대외 여건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세계 경제가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무역과 투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 셧다운이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이제까지 최장 기록은 1995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21일이었는데요. 지난 12일로 이미 그 기록을 깼고요. 14일째로 24일째를 맞았습니다.
네, 셧다운 여파가 이제 직접 피부로 와닿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이번 셧다운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이 연방 공무원 급여일이었는데 필수 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간 사람이나 모두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방 공무원이나 시민들 사이에서 셧다운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기미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약과 범죄 등 멕시코와의 국경이 심하게 망가진 데서 오는 피해가 셧다운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남북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면 미국 전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워싱턴에 돌아오자마자 15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14일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이 시점에서 셧다운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워싱턴에 없나 보군요.
예, 주말이라서 지역구에 간 의원들도 많고요.
예.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원 30명이 이 푸에르토리코를 단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에 관심을 모으기 위한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유명 뮤지컬 해밀턴 자선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백악관에서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급여를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해결 방안의 하나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직 실제 조처를 취하지는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국경지대를 방문한 지난 10일 자신의 권한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선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하지만 11일에는 지금 당장 선포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민주당과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서 일단 3주 동안 정부 문을 열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3주가 지나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그때 가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이 국방부 예산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장벽 건설을 할 수 있다라고 백악관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 책정된 국가재해복구기금을 전용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장벽 건설을 할 수 있으니까 셧다운은 끝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네.
민주당은 국경 장벽이 비도덕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또 장벽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 대통령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국경지대에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혜인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2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4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0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 영상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오전에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이 점차 맑아지지만 한때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3도. 장전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영상 6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 구름 많다가 거치지만 먼바다는 오후에 가끔 눈 내리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1월 14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차 정상회담이 1월 아니면 2월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협상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 신문은 어제 미 소식통을 인용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 보호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하면 터키 경제를 파탄 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오래전에 해야 했을 시리아 철군을 시작하고 있다며 동시에 조금 남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잔당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한다면 터키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20마일의 안전지대를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르드족이 터키를 자극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브라임 칼린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와의 동맹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11.3% 증가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7%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보다 17% 늘어난 3,23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는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수출과 수입은 각각 9.9%와 15.8%씩 증가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지난해 가을 국방부에 이란에 대한 타격 옵션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어제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지난해 9월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란과 연계된 무장반군의 박격포 공격을 당한 이후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지시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했으며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는 NSC의 요청에 따라 이란에 대한 타격 옵션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사 옵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중국이 올해 연말 또다시 달 탐사선 창호 5호를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국가항천국의 우옌화 부국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달 탐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올해 말 발사 예정인 창호 5호는 달 표면에서 표본을 수집해 지구로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창호 5호가 2kg의 표본을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를 성공하면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달 표본을 가져오는 나라가 됩니다. 중국은 창호 5호에 이어 창호 6호와 7호, 8호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달 남극에 과학 연구 기지를 세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테헤란 외곽에서 이란군 소속 보잉 707 화물기가 오늘 악천후 속에서 추락해 15명이 숨졌습니다. 이란군 관계자는 당시 화물기에는 모두 16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승조원 1명만 생존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화물기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트에서 육류를 싣고 이륙한 뒤 이란 중부 카라지 부근의 파트예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벽에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